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에 대한 그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이 씨앗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고 또 이 땅이 심겨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등경 위에 두는 등불에 대한 말씀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등경 위에 두는 등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네. 네, 등불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죠. 등경 위에 둡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밝게 비추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등불이 곧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말 안에나 평상 아래 감추지 않으신다는 거죠. 등경 위에 둬서 밝게 빛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을 정리해 보면은 결국 이 비유의 말씀도 실상은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은 이것은 이제 10절에서 12절 말씀, 특히 이제 12절 말씀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듣는 이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깨닫지 못하게 하여라고 되는 이 부분,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된 이 부분, 번역된 이 부분의 헬라어가 히나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는 사실 이 목적으로만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뭐뭐 하게 된다라는 이 결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은 이 목적으로 해석하기보다도 결과로 해석이 될 때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이 더 자연스럽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등불과 같이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오늘 본문의 21절 22절과도 어울리고요. 또 이제 마가복음 12장 12절과도 또 어울리게 됩니다. 12장 12절을 보면은 이제 12장에 이제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말씀이 자신들을 가르쳐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 게 아니라 알아들은 거죠. 그러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온 거죠. 나옵니다. 즉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뭐뭐하지 않도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메포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이라고도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종합해서 희나를 이제 결과적인 용법으로 또 메포테를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이제 해석을 한다면은 12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수 있으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돌이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주에는 이제 제가 이제 배웠던 신현우 교수님이라고 총신에 계시는데 그분이 쓴 그 메시아 예수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그런 주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비유의 말씀이 결코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드러나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요, 장님과 다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진주를 던져준다고 해도 그저 가치를 알지 못하고 밟을 뿐인 그냥 사람들인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말씀의 능력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20절 말씀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은 능력이 있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떨기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의 땅을 하나의 단어로 축약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거죠.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에게 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그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해는 했어도 진정으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나타내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말씀 앞에서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또 서신서들에서도 또 설명을 합니다. 말씀 앞에 거리낌하고 말씀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말씀의 뜻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는 사람,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결국 회개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결국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말씀은 깨닫는다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수용되는 것,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이것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을 이제 죄가 여전히 있는 상태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여전히 있다는 것은 회개를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밭의 상태가 회개를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상태들이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빼앗기면은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과 능력을 맛보아도 결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는데요.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 앞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결국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을 이끌었던 것이 아닌 거죠. 우리도 이런 말들을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 취업을 하고 나면은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겠다. 뭐 집을 사고 나면은 또 아이들이 크고 나면은 돈을 좀 더 벌고 나면은 내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은 내가 열심히 하겠다. 이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죠.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순종하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은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숨겨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이것이 숨겨졌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는 있습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고 1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지면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놀랍도록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사방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좋은 땅만 골라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뿌리는데 그중에 좋은 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좋지 않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현재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좋은 땅에만 이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쁜 땅에도 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은 무엇이고 나쁜 땅은 무엇인가? 우리는 좋은 땅이어서 열매를 맺었을까? 이 말씀을 받아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뿌려지는 이 현재 이 상황에 좋은 땅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어땠나요? 그들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좋은 땅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말씀이 놀랍게 열매를 맺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의 비를 내려주실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국 엄밀하게 말하면 좋은 땅은 없었는데 이 세상 모두가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떨기일 뿐이었는데 성령께서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좋은 땅을 만드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 지금의 이 세상도 동일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은 사실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모두가 메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좋은 땅이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메말라 있지만 열매를 맺게 되는 좋은 땅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메말라 보여도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와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그 땅을 촉촉하게 적시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뿌려야지요. 땅을 가리지 말고 뿌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메마른 땅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눈앞에 어떤 뭐 좋은 땅처럼 보이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말씀은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상에 드러납니다. 주님도 말씀을 감추시지 않으셨습니다. 밝게 드러내셨습니다. 다만 세상이 악해서 감춰진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뿌리다만 가셨습니다. 사도들도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열매를 맛보기는 했지만 그들의 전체 사역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뿌리는 사역만 하다 가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100여 년 전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뭐 어떤 열매를 맛보았다기보다도 그냥 뿌리는 사역만 했던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놀라운 그런 결과를 낳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알고 있죠.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그 선교사님도 올려드렸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뿌리는 열매를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도 주시는데요. 23절부터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주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은 놀라운 열매를 맛보고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거절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지금은 드러나 보이지 않나 보여도 좋은 밭에 뿌려지는 씨앗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가족들에게조차도 외면당하면서 말씀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받는 외면, 또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현실들을 극복하시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